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키스 켈로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종전 협상 세부안 등 우크라전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이날 회동에서 켈로그 특사와 전쟁 진행 상황과 러시아에 붙잡힌 모든 전쟁포로 석방 필요성 등을 욕구에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쟁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러시아가 생명들을 파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명확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장 체계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회동 뒤 열릴 예정이던 공동기자회견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취소됐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전쟁 기간 중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군사 지원의 대가로 미국이 5천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내 광물을 개발하도록 하는 거래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구체적 안전보장을 요구하며 거부했던 관련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미국 주도로 러시아와 논의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어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최근 미국과의 종전회담에서 러시아는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종전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표에 더해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서 침략자들에게 접시에 놓인 모든 것을 줘버린다면 이는 전 세계 모든 침략자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트 헥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동맹국 회의에서 2014년에 빼앗긴 크림반도와 2022년 러시아 침공으로 잃은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되찾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G20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과 러시아 간 최근의 합의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평화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들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브릭스가 독자적 지불수단을 시도할 경우 회원국의 1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가진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의 회동에서 브릭스 국가들은 우리의 달러화를 파괴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브릭스 국가들이 중국 위안화 사용을 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미국 달러 파괴에 대해 언급하는 브릭스 국가들에는 150%의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 나라가 결성한 연합체로 2023년에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 연합, 에티오피아 등이 합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 계획은 현지 팔레스타인인들의 퇴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미국 중동특사가 어제 밝혔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연계 비영리단체가 플로리다주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15개월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에 수많은 불발탄들이 존재하는 등 현지 주민들의 귀환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관련 계획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며 다만 그것이 우리가 가자 주민들에 대한 퇴거를 계획 중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국제적 관광지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집트와 요르단에 현지 주민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어제 이스라엘에 인계한 사망 인질 시신 4구 중 한 구의 신원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신 확인 결과 이 4구에 포함된 모자 3명의 시신 중 어머니의 시신이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요구했던 것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11개 나라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결성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한국 등 11개 나라는 지난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모니터링팀 운영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비확산 체제를 수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동결의를 일치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활동을 종료시킨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독재자들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력이 낮아 우크라이나군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전 유럽주 등 미군 사령관이 평가한 가운데 유엔 인권기구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협력이 미한 동맹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이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역량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독재자들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대응 역량에 대한 질문에 이 세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김정은과 맞설 수 있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그는 최고의 협상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사령관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푸틴 대통령을 상대할 능력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복잡한 과정을 주도할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개인적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7일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김 위원장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면서 그와 잘 지낸다는 건 모두에게 큰 자산이라면서 북한과의 정상 외교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력이 낮아 우크라이나군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전 유럽주 등 미군 사령관이 평가했습니다. 직접 참전했던 우크라이나 의원은 북한군이 구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은 2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을 지낸 호지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전술에 대한 토론에서 북한군이 전장에서 교훈을 얻어 적용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호지스 사령관은 러시아는 애초에 북한군을 추가적인 총알받이 이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좋은 때라고 말했습니다.
I do see opportunity for us though. What a great time 호지스 전 사령관은 김정은에게 한반도 남쪽의 존재를 상기시키기 좋은 때라면서 그가 더 많은 탄약과 병력을 러시아로 보낼수록 그의 취약성이 커진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을 김정은이 걱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지스 전 사령관은 또 러시아로부터 돈이나 기술,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는 한 김정은이 죽은 병사들에 대해 많은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로만 코스텐코 우크라이나 의회 국방정보위원장은 북한군은 매우 잘 훈련된 아주 훌륭한 군인들이지만 1960년대와 70년대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현대전에 잘 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can say about the North Koreans is that they are very good soldiers. They are very well trained, but the way they are trained reflects the methods of warfare.
구체적으로 북한군은 전장에서 일반적으로 큰 대형을 이루어 행동한다며 소련 시대에 사용된 전술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전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현대식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드론이 그들을 쉽게 발견하고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텐코 의원은 러시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그들은 북한군이 이런 대형을 형성하지 않게 하거나 적어도 드론을 피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전진하지 않도록 훈련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텐코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자원 입대했으며 지난해에는 북한군이 파병된 쿠르스크 지역에서 참전했습니다. 벤자민 젠슨 CSIS 미래연구소 소장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귀국하면 본국의 남은 병력에 현대전 교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젠슨 소장은 그들이 귀국해서 무엇이든 공유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라며 그들은 곳곳을 다니며 우크라이나인과 미국인들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에 대해 거짓말이나 하고 다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m actually not so confident they are going to go back and be able to share anything. They're probably going to be paraded around telling lies about how many Ukrainians and Americans.
우리는 때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차이를 잇는다며 권위주의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국민들 간 신뢰가 없기에 서로 배우거나 정보를 교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젠슨 소장은 또 이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연합군 전쟁이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연합군이 기술과 절차, 병력에서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지 못하면 매우 열악한 운영체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만여 명과 수많은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해서 전투력이 자동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 천여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으나 상당한 피해를 입고 최근 후방으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 당국자들은 파병된 북한군의 약 3분의 1이 죽거나 다쳤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한국 국정원은 북한군 사상자가 3천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공개회의석상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주권 국가들 사이 협력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은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수교 75주년을 맞아서도 관계가 소원했던 북한과 중국 간 소통이 최근 다시 활발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우호적 관계가 만들어질 것에 대비한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과 중국 간의 고위급 소통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9일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찾아 왕야준 대사를 만났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 대사를 찾아가 만난 사실이 공개된 건 1년이 넘을 정도로 오래간만의 일입니다. 박 부상은 왕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전통적인 조중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사는 새로운 한해 중국은 조선과 함께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동 인식을 관철하고 시대 발전 조류와 양국 인민의 뜻에 따라 전략적 소통 강화와 실무적 협력 심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대사는 이에 앞서 지난 6일엔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을 평양에서 배웅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단 3명 참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사가 직접 배웅에 나선 건데요. 지난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는 60여 명의 북한 선수단이 출정했지만 당시 중국 측 배웅은 없었던 것과 대비되는 행보를 보인 겁니다. 이 때문에 올 들어 북중 관계가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중 양국은 지난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조중 친선의 해를 선언했음에도 이를 기념하기 위한 고위급 소통이나 행사가 거의 열리지 않을 만큼 소원한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중국의 이런 태도 변화,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건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포함해 러시아와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한 데 대한 중국 측의 불만, 그리고 미한일 삼각공조에 대응한 북중러 삼각연대의 소극적인 중국에 대한 북한 측의 불만이 겹쳐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서두르면서 북중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대비해 서로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종전협상 과정에서 미러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북중 모두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러 관계가 개선되는 건 러북 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러북 동맹이 약화되면 북한이 체제 보장, 안전 보장을 위해서 결국은 또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그 역시 전통적인 동맹, 중국과 이 관계, 그래서 북중 관계가 다시 개선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러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한 신냉전 외교가 미러 관계 변화로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 사이에서 적절한 줄타기가 더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도 북한으로선 러시아는 물론 중국까지 자신의 후원 세력이 돼주길 바랄 것이고 중국도 미북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길 원치 않으리라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입니다.
미국하고 대화를 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와 중국도 같이 끌어들이는 것이 그래서 같이 지지와 협력을 받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를 한다 이럴 경우에 소외되지 않고 같이 대화와 전략을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에 대한 그런 접근이랄까 그런 것들을 모색해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올해 당 창건 80주년이고 내년 초 열리는 9차 노동당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북한으로선 경제 성과를 내는데 중국의 역할이 한층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 절을 맞아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연회 주강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이 참석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주 부주석은 이 자리에서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 당 제9차 대회를 승리적으로 맞이할 것을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주 부주석의 발언에 대해 단순한 덕담을 넘어 북한에 대해 러시아가 대체할 수 없는 중국이 갖는 가치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러 밀착했지만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2021년 시작된 8기는 김정은에게는 만족스럽지가 않다. 사실상 고난의 행군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9기를 새롭게 기약을 한다 그러면 중국의 중요성을 김정은도 각인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덕담 같지만 중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김 기자,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해진 이유는 뭘까요?
두진호 박사는 무엇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강공 드라이브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같은 자국과 연대할 수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 강화를 필요로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감축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태세는 유지 또는 오히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중국으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박사는 또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전 추진의 이면에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북중 관계는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까요?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가 본격적인 혈맹 관계 복원으로까지 곧바로 나아가기보다는 지금은 서로를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나 미북 협상 등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에 큰 영향을 받겠지만 아직은 가시권에 들어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웅규 소장은 중국은 북러 밀착이 여전히 불편한 수준이고 한국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가 갑자기 친해지거나 갑자기 어떤 뭐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중국의 전통적인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확실히 약화돼 있고 북러 관계가 동맹 관계화하면서 중국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불안정성에 대한 중국의 염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 때문에 북중 두 나라는 정치 외교적 관계에 앞서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호 관계를 과시할 수 있는 문화와 체육, 관광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 협력이 각국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드레아 켄달 테일러 미국 신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20일 북중러 이란 간 협력이 각국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켄달 테일러 선임연구원은 이날 의회 산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북중러 이란 간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만 명에서 만 2천 명 이상의 군인뿐 아니라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했으며 이제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로 파견돼 건설업 등 민간 부문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제재를 우회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는 노동력 확보를 통해 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se countries are using their relationships to fill key gaps. And vulnerabilities that they have in their own countries. And so it's not just the 10,000.
또한 러시아가 유엔 제재에 따라 동결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북한 자금을 해제하는 한편,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의 정밀성과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켄달 테일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 목표를 버리고 미사일 시험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now North Korea, with the backing of both Russia and China, has torn up its peace agreement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continent. They've done their.
또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추가적인 재래식 군사 지원을 받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더욱 과감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중국 금융기관을 활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사실상 이를 위반해왔다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우려되는 건 북한이 불법 금융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upport takes many forms, but the most concerning is providing Pyongyang continued access.
특히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년 중국 단둔은행에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강력한 금융 제재 전략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주요 은행을 직접 겨냥할 필요는 없으며 북한과 연계된 금융기관과 고위 관계자를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육군전쟁대학의 제이크 리날리 박사는 중국의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방위협력이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날디 박사는 특히 중국의 무기 시스템이 북한과 이란 군사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며 중국의 지원은 단순한 무기 이전을 넘어서 사이버 작전 지원, 암시장을 통한 대량 살상 무기 부품 조달, 재래식 및 핵무기 역량 향상을 위한 이중용도 물자 제공 등 더 정교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러 이란 간 군사협력 사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며 이런 협력 방식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북한의 개입 가능성도 주요 위험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리날디 박사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북한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은 미군의 역내 전력 증강을 광범위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도발을 감행하거나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U.S. defense planners and appropriators must account for potential forms of authoritarian state cooperation in future.
리날디 박사는 따라서 미국은 타이완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권위주의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그간 금기시됐던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협력은 미한 동맹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침체된 조선업을 되살릴 수 있고 한국은 미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0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미국과 한국 양국의 군사적 통합과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BOE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만약 통과된다면 이는 미국 특히 해군과 해양경비대가 우리 동맹들 특히 한국과 일본에 있는 조선업 관련 전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새로운 건조와 유지, 보수 모두에서 엄청난 지연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해군이 355척의 함선을 보유하려면 이 법안은 그 목표 달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해군 전력 구조 평가에 따르면 미국이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함선은 355척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리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지난 5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미국과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조선소에서 군함이나 관련 부품을 건조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해안경비대가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주요 선박 부품을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차 석좌는 지난 18일 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조선업 부문을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 미국과 한국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위산업 협력 분야 중 하나로 꼽으면서 조선업은 그동안 미국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사실상 금기시됐던 분야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것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e big headliner here is shipbuilding. Right, something that was really sort of off limits for US allies and partners.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이날 BOE의 관련 질의에 한국은 침체된 미국의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동맹이라며 해양협력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동맹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미국은 위험을 줄이고 해군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내 조선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와 한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와 법률, 공동개발과 유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브래들리 마틴 랜드연구소 수석정책연구원 겸 국가안보 공급망연구소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법안은 양국이 관계를 제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확실히 한국은 매우 역량 있는 조선소가 있고 미국이 그들과 협력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could institutionalize aspects of the relationship. I think that certainly the Republic of Korea has
미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잠수함장과 주일미군 작전참모, 합동참모본부 작전분석관 역임한 마틴 소장은 한국은 뛰어난 성능의 군함 건조 역량을 입증했다면서 다른 동맹들도 비슷한 역량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역량은 어떤 면에선 독보적으로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 해군의 필요를 지원할 수 있는 매우 역량 있는 한국 조선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더 강력한 방위 관련 파트너십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군사협력을 넘어서서 방위산업 기반이 더욱 긴밀히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한국은 미국과 동맹의 역내 우선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최첨단 선박 설계, 건조 및 수리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면서 이는 미국과 한국이 각자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소장은 한국은 상업용 조선업이 매우 발달돼 있다면서 이것은 군사 부문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다른 모든 미국의 동맹이나 파트너가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력과 전반적인 역량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동화된 시스템과 뛰어난 기술 인력을 한국 조선업이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Much of it is automated. South Korea has well-trained personnel for its shipbuilding.
이어 한국은 확실히 대형 구축함이나 그와 비슷한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면서 한국은 자국 해군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으며 미국이 원한다면 미국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군함 건조 협력이 핵잠수함 기술 공유로까지 진전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마틴 소장은 가능성은 있지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가장 큰 분야는 아마도 수상함, 전투함, 보조함 등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잠수함 기술이나 핵 기술이 어느 시점에 공유될 가능성은 있지만 초기 진입 지점은 더 전통적인 전투함 분야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that's real likely. It's possible, but I think probably the place where the most
베넷 선임 연구원도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한국은 핵 잠수함이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재래식 잠수함 건조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하려면 핵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중요한 건 한국이 태평양 전역 방위 계획에 참여해 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방위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가라면서 이제까지 한국은 그런 종류의 지원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Here the question is, what is South Korea prepared to commit to do? Is South Korea prepared to commit?
그러면서 핵 잠수함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일본 외무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실현하려면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국방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일 양국이 한국 등 역내 파트너들과 필수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0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지적하며 미일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25 미일 안보 세미나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미일 동맹은 양국 외교와 안보의 초석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양국이 협력 강화를 위해 순조롭게 출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역내 안보 환경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일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유 비전을 실현하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us becomes even more severe, the Japan-US alliance plays a role.
이와야 외무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미일 동맹의 현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선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최근 정상회담에서도 안보 및 방위 협력의 우선 과제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의 지휘 통제 개선과 확장 억제력의 추가적인 보강, 남서제도 주둔 확대, 방위 장비 및 기술 협력 증진이 협력 과제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 과제의 이행을 위해 조속히 미일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또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공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ext, close cooperation with like-minded countries is essential.
이어 최근 한국과 필리핀을 방문해 협력을 재확인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회의 쿼드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취임 후 첫 외교 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양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로 이뤄진 다자적이고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미한일 3국 협력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인도태평양 영내 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 양국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와야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영내 안보와 번영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수장이 지난 2009년 중단된 북한 내 활동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핵이 국제사회의 우려 요인이라며 다수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0일 북한과의 관여와 북한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f course,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It is a very complex situation at the moment. And as I discussed with him, I think we should try to strive for a re-establishment of some engagement.
일본을 방문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사찰 활동을 하거나 상주한 것은 2009년으로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원자력 안전과 같은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든 관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94년 10월 북한은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 합의에 따라 IAEA의 북핵 핵동결 감시를 허용했고 IAEA 사찰단은 북한 영변에 상주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발생한 2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은 IAEA 사찰단에 출국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2007년 북한은 2005년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 따라 IAEA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했지만 2009년 4월 다시 사찰단의 철수를 요구했고 이후 지금까지 이들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국제적인 우려의 요인이라고도 했습니다.
It's a factor of international concern. There are numerous resolution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 this respect. Resolutions that are still valid. Of course,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다수의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귀 기울일 의지가 없고 법적으로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며 특히 이시바 총리가 최근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눈 한반도 비핵화 개념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미일 정상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등 중견 5개국 모임인 믹타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가 참여하는 5개국 협의체 믹타의 외교장관들은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불안정 야기 활동이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또한 모든 관련 당사국에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화 등 모든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인명 피해와 세계의 안정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강조하며 적대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가자 사태와 시리아 상황 등 국제 현안에 대한 대응 의지도 이번 공동 성명에 담겼습니다. 앞서 믹타 회원국들은 지난해 2월 브라질에서 열린 25차 믹타 외교장관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기술 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급증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믹타는 국제 이슈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2013년 9월 열린 제68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며 출범했습니다. 이후 해마다 외교장관 회의와 국회의장 회의, 고위관리 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의장국을 수임해 내년 2월까지 제12대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프랑스가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0일 보도자료에서 프랑스 해군 군수 보급함 자크 슈발리에 함 한 척과 다목적 구축함 한 척이 2월 중순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 해군 함정이 이 같은 활동들에 참여한 건 2019년 이후 7번째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11월에도 해군 호위함 프레리알함을 한반도 인근에 보내 관련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해군 소속 F-200 초계기를 파견하는 등 2019년 이후 총 5차례에 걸친 공중 감시 활동도 실시했습니다. VOA는 프랑스 외무부 및 국방부의 이번 감시 활동의 의의와 기대 효과 등을 질의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5회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 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조치를 늦어도 3월 중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언이 연일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고요. 19일에도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m going to be announcing tariffs on cars and semiconductors and chips and pharmaceuticals, drugs and pharmaceuticals.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다양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다음 달 중이나 그 전에 발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가 발효일이나 대상국 등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선 자동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과 같은 주요 자동차 수출국에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한국이 그 대상이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백악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관세 부과에 있어서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 또는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든 상관없이 적용할 거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종목이죠.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전체 자동차 수출액 707억 8,900만 달러 가운데 대미 수출액은 49.1%인 347억 4,400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올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18.59%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동차만 문제가 아니죠. 반도체 관세 부과도 한국에는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는 자동차에 이어 대미 수출 품목 2위입니다.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액은 106억 달러였고요. 인공지능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반도체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8.3%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그동안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늘려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도 뭐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지난 2022년에 착공한 바 있죠. 다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 바깥의 해외에서 제조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 기지만으로는 이 관세 부과를 방어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한편 미국 금융회사 시티은행은 한국산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 등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 국내 총 생산 GDP가 0.2% 감소할 걸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관세와 관련해서 공약을 해왔었죠?
맞습니다. 2024년 대선 후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죠. 실제로 이 공약에 맞춰 이달 초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며칠 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일시 연기하기로 했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네, 이게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무역 적자 해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는 외국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죠.
네.
이를 토대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독려해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도입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여계세금 및 기타 요소에 따라 상호 관세를 맞춤화하는 계획을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을 한 건데요. 상호 관세라는 건 무역을 하는 국가끼리 서로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또 비관세 장벽의 예로는 이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보조금이나 규제, 부가가치세, 환율, 지적재산, 보호, 미비 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서 거의 모든 거래 품목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한국 측에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시영 기자와 함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의사에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0일 북한과의 관여와 북한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f course,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It is a very complex situation at the moment. And as I discussed with him, I think we should try to strive for a re-establishment of some engagement.
일본을 방문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사찰 활동을 하거나 상주한 것은 2009년으로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원자력 안전과 같은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든 관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94년 10월 북한은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 합의에 따라 IAEA의 북핵 핵동결 감시를 허용했고 IAEA 사찰단은 북한 영변에 상주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발생한 2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은 IAEA 사찰단에 출국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2007년 북한은 2005년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 따라 IAEA 사찰단에 복귀를 허용했지만 2009년 4월 다시 사찰단에 철수를 요구했고 이후 지금까지 이들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국제적인 우려의 요인이라고도 했습니다.
It's a factor of international concern. There are numerous resolution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 this respect, resolutions that are still valid.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다수의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귀 기울일 의지가 없고 법적으로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며 특히 이시바 총리가 최근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눈 한반도 비핵화 개념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미일 정상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는 25일 종결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백모 씨와 관련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 명단에 적힌 홍장원 메모를 두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는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메모지 실물을 공개하며 명단이 존재한 건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차례로 들어보죠. 윤 대통령은 홍장원 메모가 조작됐다 그런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결해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육사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라고 한 것을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문무는 국정원에 요청할 일이 없다며 만일 계엄 관련 정보사항을 파악하겠다면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전화하지 1차장에게 전화했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며 홍 전 차장은 자신이 해임되니 격려 차원의 전화를 체포 지시로 엮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홍장원 전 차장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윤각금 변호사는 검찰의 메모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위치 확인 지원이나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또는 민주당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12월 11일이면 벌써 정보위원장 면담을 통해 관련된 사항이 다 나온 부분이라며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홍장훈 전 차장, 이 작성한 메모가 여러 개인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까?
설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12월 3일 밤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체포 대상자라고 지목된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이름을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1차 메모인데요. 이후 급하게 받아 적느라 글씨를 알아보기 쉽지 않아서 보좌관에게 정서를 지시했습니다. 이게 2차 메모고요. 이후 1차 메모는 폐기했다고 홍 전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보좌관에게 2차 메모를 보지 말고 기억에 의존해 복귀하라고 지시했고 이렇게 3차 메모가 작성됐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3차 메모입니다. 그러면서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일 혼자 썼다면 누가 믿었겠느냐라며 정보기관 특성상 뭘 들으면 메모하거나 기록하는 게 습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메모 원본을 직접 가져와 공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변론이 곧 종결이 된다면서요?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기율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진술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탄핵 최종 결정 선고는 3월 중순께 나올 전망입니다.
네, 현재 한국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0%, 반대한다는 의견은 34%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언론이 또 다른 북한군 포로와 인터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조선일보가 북한군 포로 리모 씨와 한 인터뷰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포로 백모 씨의 인터뷰입니다. 백모 씨는 올해 21살인데요. 쿠르스크에서 전투 중 총격으로 왼쪽 정강이 뼈가 부서지는 큰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받아 거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네. 백모 씨도 폭풍구단 소속인가요?
그렇습니다. 백모 씨는 2021년 5월에 입대 3년간 훈련을 거치고 정찰총국에 배치된 지 5개월 만인 12월에 폭풍군단 소속으로 러시아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당시 들은 이야기는 훈련을 실전처럼 하러 간다가 전부였고 파병에 대한 설명은 못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백모 씨가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의사였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네. 고향에는 나이 50살인 어머니가 계시는데 지난 4년간 한 번도 못 봤다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네, 4년간 어머니를 한 번도 못 봤다. 백모 씨도 한국에 가고 싶어 합니까?
기자가 바로 그것을 물었는데요. 백모 씨는 고향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도 생각해서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심정으로서는 아들이 어디서 살든 행복하게 지내면 부모님들도 만족해 하시겠지만 내 단계에서 생각할 때는 부모님들 소식도 모르고 이렇게 나만 행복해가지고는 또 마음에 걸리고 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VOA 라디오를 통해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를 이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